This has been a remarkable session.
이 모임은 정말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음악과 말씀을 전해 주신 분들을 대신해서 교회 회장으로서 이러한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그 말은 바로 그 합창단과 연사들과 그리고 지휘자들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동안 유명한 테이트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게인즈버러와 렘브란트, 컨스터블, 그 외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여러 방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품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러한 걸작을 완성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솜씨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 구석 외진 곳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은 제 시선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미술가는 프랭크 브램리였는데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향해 서 있는 아담한 집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두 여성, 즉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어부의 어머니와 아내가 밤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이제 밤은 다 지나갔고 그가 바다에서 실종되었으며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불안한 현실이 그들에게 밀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는 시어머니 무릎에 파묻은 채 젊은 아내는 절망감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창문 아래 선반 위에서 다 타버린 양초는 이럴타할 결과 없이 기다린 그 여성을 잘 나타내줍니다. 저는 젊은 아내의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슬픔도 느꼈습니다. 그 미술가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그 작품을 잘 설명한 글귀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잘 묘사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진홍곡에 드러난 평안과 심지어는 그 진리를 이 여성은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선원이 바다에서 바라던 가정, 사냥꾼이 언덕에서 바라던 가정, 필멸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사실 중 그 끝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망은 모든 이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일종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 희생자로 유아를 또는 젊은이를 취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왕성한 삶의 절정기에 죽음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소환을 머리빛이 눈과 같이 하얗게 될 때까지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은 찾아올 수 있고 또는 자연사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꼭 찾아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를 고통스럽게 잃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히 젊은 시기에는 이루지 못한 꿈과 성취하지 못한 야망, 사라진 희망을 나타냅니다. 어떤 필멸의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는 죽음이라는 문턱에 혼자 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갈라놓는 휘장 너머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수세기 전 욥은 오랜 기간 동안 물질적으로 갖가지 축복을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앉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화의 질문을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욥은 살아있는 모든 남녀라면 생각했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라는 욥의 질문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얻은 답과 또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얻은 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안이 있다면 당연히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주의 이런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그 어찌 모든 인류를 위한 도안이 없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설계자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있으라. 위대하신 설계자가 말하십니다. 빛이 있었고 그분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물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가진 열매를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분은 두 종류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태양과 달입니다. 그분의 설계로 별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의 생명들에게도 명하셨고 새들에게는 땅 위로 날라고 하셨습니다. 소와 짐승,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인 인간을 창조하셨고 다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능을 받아 뇌와 마음, 영혼을 얻었습니다. 인간만이 그러한 특성에 따라 신앙과 소망을 품고 영감을 받으며 야망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위대한 설계자의 가장 고상한 작품이자 다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며 지능과 의지를 지니고 마음과 영혼을 받았으며 예지와 고결성을 지닌 이 인간, 이 인간의 영이 지상의 성전을 떠날 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그 누가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작은 빛은 필연적으로 대낮의 태양과 같은 계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 이 필멸의 삶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필요한 필멸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지상에 올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기뻐 소리쳤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사이에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필멸의 신체를 얻고 시련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멸의 삶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지르며 완벽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성공하도록 우리 대신 고통을 겪고 돌아가실 구주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속죄를 치르실 뿐만 아니라 그 속죄의 일환으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타락으로 겪게 되는 육체적 죽음도 극복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여 전에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필멸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어린 생활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구주에 대한 의미심장한 구절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간증을 전하셨으며 우리가 따를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 세상의 구주의 필멸의 사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이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는 겟세마네의 동상과 갈보리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필멸의 인간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일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후에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든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게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신 후 지치신 몸으로 거칠면서도 저속한 인간의 손에 붙잡히셔서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 헤롯 앞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비난받고 욕을 들으셨습니다. 악의에 찬 폭력에 이미 고통으로 심약해진 육신은 더 약해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만들어진 잔인한 관이 그분의 머리에 놓이자 이마를 꿰뚫는 가시에 피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은 빌라도에게 불려가 쓰셨고 마침내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성나게 외치는 군중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쇠붙이와 뼈조각이 박힌 가죽띠 여러 개로 채찍질을 맞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잔인한 채찍질 후에 일어나셔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가실 수가 없어 그분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짐을 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갈보리라 불리는 언덕에 이르신 후 힘없는 추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십니다. 가차없이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으시며 욕을 들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과 같이 소리치셨습니다. 이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의 숨이 점점 멎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도 그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분의 바싹 마른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시니라. 은혜로운 죽음으로 필멸의 고통에서 평온과 위안으로 자유롭게 되자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선생이신 구주는 그 일을 멀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생명이 끊긴 그분의 육신은 신속히 하지만 조심스럽게 잠시 빌린 무덤에 놓였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경전에서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그 주의 첫째 날에 주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무덤에 도착하자 눈물을 흘리던 그들에게 천사가 전했던 말씀보다 더 큰 의미로 제게 다가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구주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우면서도 위안을 주며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고통과 고뇌는 다 씻겨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확실해졌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생긴 결과는 원상태로 돌려졌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의 텅 빈 무덤은 요비한 질문의 답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장정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계시된 진리의 빛이 있기에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슬픔을 겪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기쁨을 겪은 이들이 전한 간증을 저는 읽었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신세계에서 부활하신 동일한 구주에게서 방문을 받은 이들이 전한 간증을 읽었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성스러운 숲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하며 삶을 마감한 한 사람의 간증을 믿습니다.
Sealing that testimony with his blood, declared he.
그분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죽음이 가져오는 어둠은 계시된 진리의 빛으로 언제나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선생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간증을 듣고 읽었는데 그러한 간증은 부활의 실제성을 간증하거나 또는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위안을 받은 개인들이 전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 저는 7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기 가족, 특히 11살의 나이에 병이 든 제이슨에 대해 쓴 가슴 뭉클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해 동안 제이슨의 병은 여러 차례 재발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이슨이 건강상 문제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성격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12살에 아론신권을 받았고 언제나 자신이 맡은 책임을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상관없이 기꺼이 훌륭하게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제이슨은 14살에 이글 스카우트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 제이슨의 15번째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제이슨은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제이슨의 아버지는 제이슨을 보러 병원에 갔던 어느 날 아이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몰랐던 아버지는 조용히 제이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겪었는데 지금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구나. 앞으로 큰 전투가 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아빠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란단다. 아버지는 제이슨이 갑자기 두 눈을 뜨고는 분명하면서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결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눈을 감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나머지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외쳤던 제이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던 간증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순수한 간증을 들었던 것입니다. 결코라는 그 강한 외침은 제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놀라우면서도 고결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제게 주셨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가 제이슨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한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때입니다. 가족들은 제이슨의 전과 같이 이번에 있다 다시 태어나리라 기대했지만 제이슨은 채 2주가 안 되어 죽었습니다. 그때 제이슨의 형과 누나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인 카일리는 그때 막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름장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제이슨이 죽기 한 주 전인 8월 5일에 도착했고 그때 카일리가 부름장을 열 때 가족들이 그 사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은 병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낸 편지에 제이슨의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제이슨과 침대 옆에서 부름장을 들고 서 있는 형 카일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사진 밑에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다. 휘장 이 편과 저 편에서 이미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제이슨의 형과 누나는 제이슨의 장례식때 함께 나누도록 큰 위안이 담긴 아름다운 편지를 집에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봉사하던 제이슨의 누나는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이슨을 포함하여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임봉되었다는 확실한 지식 때문에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순종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제이슨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제이슨의 누나는 계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경전 구절이 이제 새로운 의미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슬픈 시기에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천사가 전했던 말에서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다시 부활했네. 기쁨으로 외치세. 3일간의 영옥 깨쳐 죽음 정복하셨네. 주님 이기셨으니 인간 승리 얻었네.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 이 영광스러운 날에 그것이 사실임을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